오늘 2021년도를 시작했는데요. 2021년에 교회 표어가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 카드도 받고 그리고 핸드폰에 붙이는 은박도 받고 그리고 순서지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모이지는 못해서 제가 일일이 전화드리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편지로 우편으로 또 붙였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주소를 다 써서 붙였기 때문에 혹시나 늦게 예배 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 내일까지는 아마 내일 모레까지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뭘 떠나도 우리가 든든하게 서야 되겠다. 든든하게 서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품고 함께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지역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그 회당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오, 선생님 오셨네요. 들어오셔서 한 말씀. 지금을 따지면 설교를 부탁할 정도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랍비인데 오셔서 한 말씀. 그래서 세 번이나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바울의 강론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그걸 잘 듣겠어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회당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즉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절제하고 참으로 금욕적인 유대교의 흥미를 느낀 경건한 헬라인과 경건한 귀부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3주에 걸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을 상대로 선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고 옆에 있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이유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 힘든데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유대교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유대인이다. 또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겠느냐.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귀부인과 경건한 이방인, 경건하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회당에까지 왔으니까요. 들어오지는 못해도 그 밖에 딱 서서 그 듣는 거죠. 그들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믿겨지지?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스스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믿겨지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걸 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고린도 쪽을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는데 전체 지역은 마게도냐가 있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 그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들이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이게 소문이 퍼지고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전체, 그리스 그 윗지방에 그 전체가 이들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겁니다. 이게 바울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이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생각해보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해를 받고 또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비난받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상황도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또 바울이 맞닥뜨렸던 그 세상과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나아요. 그때가 훨씬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또 1년 동안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 2021년도에 목사로서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도를 갔을 때에 그가 맞닥뜨렸던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 적대감,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예수님을 설명해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또 자기가 나서서 막 이끌고 선교하고 전도고 난리친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전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아가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2021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말로나 편지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능력 받았으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배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 일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가르쳐준 것을 지켜라. 말로도 가르쳤지만은 편지로도 가르친 것을, 배웠던 것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을 말로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지킨다라는 이 신앙의 가르침의 연장선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근거나 우리의 믿음을 풍요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처음 했다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 나의 체험은, 내가 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에 열 가지 재앙,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까지도 가르셨지만 중요한 것은 한 달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글로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해서 그걸 보고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나 글로나 전해준 전통,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그걸 잃어버리고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출발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니,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며 그 규모를 어떻게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갈 거냐고요. 여러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역사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자. 그럼 뭘, 이게 성경을 세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 그 설교 내용, 그 스타일로 고집을 피우면 그게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 내가 살아온 세상과 내 자식이 살 세상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의미가 틀리고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듯이 내 자식이, 그 자식의 자식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막 부딪히는 그 모든 것은요, 그에게 맡겨진 과제이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줘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지, 부모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해, 내가 어릴 때 가르침 받은 거 이 스타일 이렇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귀뜸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살아봐야 돼요. 그 자식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 돼요. 그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법이 아니고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우리 시대의 차이가 2000년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켰겠어요? 옛날 그대로 했다고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며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도전과 그들의 피와 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의 투쟁과 그 역사와 피와 땀과 눈물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방인들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확 퍼져나갔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영광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쉽게 말하면 기도해라.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그 가는 곳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것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왜 기도해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입신양명, 유명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어야만이 주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왜요? 살아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적어져요. 막연하게 10년 뒤에는 잘 되겠지, 20년 뒤에는 뭔가 크게 이루겠지.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얼만큼 잘 돼야 영광이 됩니까? 교회가 얼만큼 큰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어야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뭔가 이루어내야, 뭔가 이게 삐까뻔쩍해야만이 주의 영광이 된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사람, 예수를 믿어서 말씀이 퍼져나가. 근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된다는 게 뭐죠?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그 자식이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번성하고 잘, 그 영광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워 하시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것이고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등극하시고 우편에 앉혀놓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일들이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바울이 보고 놀라워했던 그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 되라.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와, 너무 어렵다. 내 속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남편이 원수 같고 자식이 원수 같고 내 몸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이거 이런 이 불타는, 아니면 썩어들은 이 가슴을 하늘께 내어놓고 위로해 주시죠. 역사하십니다. 저도 위로받았고 역사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견뎌왔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야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이걸 이겨내서 그걸로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받으며 음성 들으며 직통 계시를 받아도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또 그런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자신이 문제를 해결받으며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차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바라시는 분이고 그것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주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거예요. 즉 항상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주의 영광이 안 돼.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뻗어나갈 땐 영광되고 내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영광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전해받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낼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걸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역사가 2021년도에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설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그를 바라보며 2021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서 주께 영광이 되는, 주의 영광이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